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이니까 전체 다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절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진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재철 목사님이 저술하신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죄인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해가 정확하게 되시는 분?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인생에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되었다.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노아의 때를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노아의 때를 보면 두 그룹이 분명하게 나누어져요. 숫자로 의해서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노아가 있고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비웃고 있는 한 그룹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동시에 사람들은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그들의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산 거예요. 자, 그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욕망을 쫓아 살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 바로 앞이에요. 성경을 한 장만 앞으로 돌려서 볼까요? 24장 37절 38절 우리 38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무슨 죄입니까? 이게 심판의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이거 세상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심판의 대상들이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심판의 원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우선순위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도 먹고 마시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은 공부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홍수를 기점으로 볼 때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이었고 두 번째 시조는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멸망의 대상이 되었던 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홍수가 나는 그 순간에 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그 책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을 때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 있다라면, 죄악된 길에 서 있다라면 지금이 바로 돌아설 때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요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해를 하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 죄악된 길에 있는 자들 그 삶 가운데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께 떨어져 있는 그 삶이 죄악,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개념,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을 오늘 읽었던 열처녀 비유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는 잘 따라오셨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을 보면 열처녀가 있습니다. 다섯 처녀를 성경에서는 뭐라 부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나머지 다섯은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자, 슬기롭고 미련한 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게요. 3절을 읽어보면 그 기준이 분명합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는 부분만 보면 미련한 자들은 아예 기름을 준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8절 시작 부분을 한번 볼까요? 자, 8절 시작 부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자, 여기까지만 등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건 기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이 있기는 있는데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자, 등은 있는데 등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등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미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신랑의 잔치에, 신혼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등불을 보니까 등불이 어떻게 돼요?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사서 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한국적인 이 정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안 돼요. 어휴, 어떻게 사람들이 그거 같이 나눠야지, 다 같이 살아야지,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죽지, 그걸 사랑도 없이 정도 없이 안 나눠준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나중에 제가 이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드리면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는 것, 빌려줄 수 없는 거라는 사실을 알 거예요. 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도착했는데 이미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던 게 이유가 되어서 신랑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의 잔치, 결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권사님, 설교는 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답을 요구하는 질문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인지, 네, 잘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이미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알겠죠.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건 원인인데 세상은 뭐만 생각해요? 기름이 없는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신랑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이미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다섯 명은 충분히 준비하는데 왜 나는 그 중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랑이 오는 그 순간까지 얼마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 중간에 나가서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한 기점에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그 순간, 죄악된 길에 있는 그 순간 우리 삶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진행형으로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불순종의 길에 있다라면, 죄악된 길에 있다라면 그때가 바로 돌아설 때인 줄로 믿습니다. 돌아서는 것을 미루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점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죄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성장할 때만 해도 동네에 야바이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뭘 탁 하면, 어디 찍으면 뚜껑 열고 있으면 돈을 주고 없으면 돈 뺏기고.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야바꾼이 저기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야바꾼이 저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주변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구경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어요? 주변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뭘게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웃기웃 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 서서 보지는 못하고 뭐 하는 거지? 여러분, 처음부터 저기에 덜썩 주저앉아서 구경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처음에는 멋쩍어가지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하다가 궁금하니까 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켜보다 보면 나는 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속 주저앉았다가 결국은 빈털터리로 집에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기 쪼그리고 있는 팔 짧은 아저씨 뒤에 서 있는 구두, 까만 구두 보이세요? 위에 흰 잠바 자꾸 열려있는 아저씨. 서서 구경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 보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딱 저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두 사진을 보고. 야, 이게 죄의 점진성이라는. 뒤에서 막 살펴보니까 남들은 다 잃어. 그런데 나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딸 것 같아. 그래서 앞에 가서 딱 앉았다가 결국 저 사람이 어떻게 갈까요? 빈털터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시편 1편 1절에서 분명하게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해요? 악인의 꾀를 쫓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요? 악인의 생각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주는 즐거움,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유익들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가서 덜썩 주저앉는, 이거 더 이상 안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오만한 자리에 가서 덜썩 주저앉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심장을 때리거든요. 제가 이번에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에스더의 심령을 이렇게 때려주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클라이막스에 가서 딱 터뜨려 드릴게요. 몇 주를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심장을 두드려주시는 것, 깨워주시는 것. 처음부터 덜썩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이제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주저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단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한계. 사탄의 한계가 뭡니까?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생각, 잘못된 유혹, 죄악된 생각들을 생각을 심어줄 뿐이에요. 그게 사탄의 한계예요. 마치 유다의 마음에 예수의 팔 마음을 심어주는 것, 예수의 팔 마음을 넣어주는 것, 이게 사단이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유다의 잘못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나쁜 된 생각을 주면 믿음의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 주님도 유혹하려고 했으면 우리는요,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우리 인생에 끊임없이 유혹된 생각들, 잘못된 생각들, 죄악이 주는 우리 삶의 쾌락들을 얼마나 많이 심어주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혹이, 그 죄악된 생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열매 맺히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보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요 예배 잘 나오신 거예요. 예배 드리죠. 일주일을 어떻게 버팁니까? 이 세상을 예배 없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정말 센 분들이에요. 예배 없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주님도 유혹하려던 그 사단이 우리를 그냥 두지를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다섯 처녀는 슬기롭다라고 이야기하고 나머지 다섯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한번 봐볼까요? 어떤 구별이 있는지. 열 명이 다 등을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등은 다 가지고 있어요.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5절을 한번 봅시다. 또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5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지혜로운 여인들은 깨어서 신랑을 기다렸더라가 아니에요. 10명이 다 뭘 해요? 10명이 다 졸고 다 잠들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인 거예요. 한계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넘어지지 않고 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넘어져도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지혜롭다 어리석다를 구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로 나뉘었다면 우리는 다 어리석은 처녀 총각이 될 텐데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졸았습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열 처녀가 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차이는 뭐예요? 누가 넉넉하게 준비했느냐, 누가 충분히 준비했는가, 거기서 구별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건 아니지만 새롭게 보게 된 게 뭐냐라면, 여러분, 기름이 기름통 안에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기름이 충분한지 부족한지 구별이 안 간다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이 성도가 제대로 된 성도인지 아니면 껍데기만 허우대만 멀쩡한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주일이면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합니다.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합니까? 오늘 저녁에 우리만 한번 비교해 보자라고요. 오늘 하루 다 열심히 피곤한 인생을 살았는데 예배드리겠다고 주의 전에 나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이 모습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겉으로 제대로 갖추었다고 속 알맹이도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다섯 명의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자기 착각이 뭡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함께 있고 자기도 등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성도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라니까요. 여러분, 삼손이 빠져 있었던 자기 착각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드릴라를 만났을 때 자기를 어떻게 소개해요? 자기가 나실린이라고 소개하잖아요. 여러분, 나실린이 지켜야 될 것 뭘 지키고 있습니까? 독주 마시면 안 되는데 독주 수시로 마셨죠. 이방인과 결혼도 했죠. 죽은 시체에 있는 꿀도 먹었죠. 안 한 게 있다면 겨우 뭐 하나 안 했어요? 머리 안 깎은 거. 그거 하나 안 해놓고 자기 나실린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섯 처녀와 뭐가 다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미련한 처녀들도 슬기로운 처녀와 겉으로만 보면 비슷했습니다. 열 명이 다 등을 준비했고요. 다 신랑을 기다린다고 기다리고 있었고 신랑이 더디 와서 다 졸고 잠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이 언제 났어요? 신랑이 오고 나니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경우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보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게 될까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런 분들은 늘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왜 신랑이 늦게 오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기름 충분하게 준비 안 한 것, 거기서 문제의 원인을 안 찾으려고 해요. 신랑만 빨리 왔으면 괜찮을 텐데. 여러분, 신랑이 늦게 오는 이유가 뭔데요? 왜 늦게 왔습니까? 나 때문에 기름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준다고 신랑은 늦게 오는데, 그래서 늦게 왔는데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서 찾는 거예요? 신랑이 늦게 와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들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요예배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득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등은 서로 다 보이니까 우리는 뭘 하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아세요? 누가 가지고 있는 등이 더 큰지. 조근사님은 금으로 된 건데 나는 왜 나무로 된 거? 나는 왜 동으로 된 거? 브랜드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재질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크기 따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질그릇도 깨끗하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금그릇을 안 쓰시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깨끗게 하면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뭡니까? 내 등이 어떤 재질이고 얼마나 크고 어떤 브랜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서 슬기로운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지 거기서 우리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이 기름을 이야기하면 일반적으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8절도 읽었지만 등불이 꺼져가니 점점 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면 우리 삶에 영원히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유다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좋은 밭을 만들어 놓느냐 아니면 사단이 역사하기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느냐, 우리에게 달렸을 뿐이지 성령님이 떠나시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이 한번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하는 이 기름은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신앙하는 삶이에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가 삶에서 맺혀내는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마땅히 살아야 되는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련한 처녀들의 실수가 뭡니까? 열매를 빌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열매는 내가 맺힌 걸로 나아가는 거예요. 남의 거 빌려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성숙한 척, 내가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금방 들통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처음 교회 갔을 때 300명에서 400명 성이었거든요.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2, 3년 안에 400명, 300명 됐던 교인이 1,000명, 1,500명, 2,000명 올라가는데, 이야, 이게 부흥의 물결을 보니까 가슴이 뛰는데 이게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 우리 최 목사님 흉내만 내도 반은 오겠지? 제가 개척하고 흉내를 내봤는데 반이 뭡니까? 흉내 내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신앙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뚫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거 빌려서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 집사님들의 남편들, 교회 열심히 안 다니는 분들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려고 몇 번을 시도를 해보면 몇 분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아이, 목사님 괜찮습니다. 우리 마누라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천국 갈 때 그냥 치마 짜락 붙들고 나도 올라가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그렇죠? 내 열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 열매 가지고. 여러분,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왔는데 문제는 문이 닫혔어요. 그리고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뭐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는 딴 데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때 나오는 게 도무지가 들어가고 오늘은 도무지는 없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기회를 놓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인내 끝이 없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언제가 중요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 보라, 지금이 바로 뭐 할 때예요? 무슨 날이에요? 구원의 날이라고. 지금인 거예요, 지금. 나중에 아닌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나중에 기회 있을 때 돌아서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그랬거든요. 언제를 기다려요? 수련회 갈 때까지 기다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때 가서 회개해야지. 그때 가서 회개가 됩니까? 내 마음대로 인생 살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면 결코 안 돼요. 저는 우리 사모가 알 거예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저는 차에서 내리면 파킹라에서 교회까지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선교를 갔다 오다가 저희 사모가 공항에서 저를 딱 픽업하면 집에 안 갑니다. 월요일날 오지만 월요일날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꼭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제가 따고 들어가서 한번 다 훑어보고 집에 가는 거.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저희는 수요예배를 드렸거든요. 여러분, 교육자들은 저 뒤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제가 뒤에 가서 안 앉았어요. 앞에 앉아서 앞에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데, 여러분 교육자들은 그래서 뒤에서 얌전하게 예배드리지 다 앉아서 찬양하는데 저 혼자 일어나서 손 들고, 이야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예배 때마다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충분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보십시오. 부자가 결국은 회개해요, 안 해요? 결국은 해요. 어디서 해요? 죽어서 하잖아요. 후회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늦었다라는 거죠. 회개는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 회개는 우리 코끝에 호흡이 걸려 있을 때, 그때 하는 거. 그게 멈춰지고 나서 하는 후에, 그게 멈춰지고 나서 하는 회개는 우리 하나님이 회개인데 받아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 저는 오늘부터 목요예배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계속 볼 거예요. 제가 지금 준비한 걸 보면 한 10주 정도는 될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이 어떤 건지, 우리 하나님이 천국을 이야기해 주면서 천국이 뭔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만져볼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주님이 재림을 늦추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기름 준비하라고. 우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목요 예배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목요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는 우리가 제대로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신앙의 등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러나 그 속에 기름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아니한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돌아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귀해 주신다라는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길에 설 때인 줄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에 충분히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